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죠.
네, 전광판이죠. 점수가 몇 대 몇인지 바로 보이니까요.
맞아요. 누가 이기고 있는지, 점수 차이가 얼마인지 숫자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전광판 점수에만 막 뚫어지게 집중하면서 환호하거나 실망하는 사이에 말이죠.
네.
누군가가 아예 경기장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고 뭐 심판 판정 기준도 새로 세우고 심지어 잔디 종류나 경기장 규격까지 통째로 갈아엎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진짜 나중에 고개를 딱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을 뛰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광판 너머에서 재건축되고 있는 그 거대한 경기장 전체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2021년 7월 30일자로 작성된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입니다.
네, 아주 방대한 자료죠.
맞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브리핑 문건하고 코멘터리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단독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담 진행하면서는 저희가 명칭을 통일해서 그냥 김경진 변호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저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중국 AI 산업 볼 때 약간 그런 식이었잖아요?
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몇 점 받다, 뭐 글로벌 순위가 몇 등이다 이런 거요.
맞아요. 철저하게 전광판 점수표 위주로 평가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은 그 좁은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볼 겁니다.
칩, 통신망, 정부 정책, 그리고 자본시장까지 어떻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지 짚어보는 거죠.
네, 이게 다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 실체를 오늘 낱낱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지도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생태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낫겠죠. AI 모델의 최신 동향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7월 27일에 업계 이목을 확 끄는 엄청난 발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의 문시앗 AI라는 기업이 자신들의 키미 K3라는 최신 모델의 전체 가중치, 그러니까 오픈웨이트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와, 전체 가중치 공개요?
네, 공식 문서를 보면 이 모델 파라미터가 무려 2.8조개에 달하거든요.
2.8조개요?
네, 게다가 한 번에 100만 토큰의 문맥을 처리할 수 있고 네이티브 비전 기능까지 다 갖춘 엄청난 놈입니다.
아니, 파라미터가 2.8조개라는 것도 진짜 놀라운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전체 가중치 공개라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기술 생태계에 던지는 파장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파급력이 있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걸 식당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그냥 다 만들어진 완성된 요리만 돈 받고 팔았잖아요.
네, 개발자들은 기업이 열어둔 API를 통해서 그냥 그 요리만 딱 맛볼 수 있었죠.
맞아요. 근데 가중치를 전부 공개했다는 건 이제 요리만 주는 게 아니라 주방기구 세트, 특급 레시피 원본, 불 온도 조절하는 법, 심지어 내 맘대로 간판 달고 분점 낼 권한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잖아요.
와, 비유가 아주 철떡이네요.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가자면 레시피랑 주방을 통째로 넘겨받은 개발자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요, 굳이 미국산 폐쇄형 모델을 비싼 돈 내고 구독할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아, 돈이 덜 드니까요.
비용 절감은 기본이고요. 외부 통제나 검열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특정 산업군, 뭐 의료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 같은 데 맞게 모델을 완전히 뜯어붙이고 최적화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이 단순히 제일 똑똑한 앱 하나 만들자 이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AI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 기초 인프라를 자국산 모델로 아예 덮어버려는 플랫폼 장악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모순이 하나 딱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니, 중국 AI 모델이 기술력도 이렇게 훌륭하고 개방성까지 갖춰서 생태계를 쩍 장악하고 있으면요, 당연히 막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와야 정상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김경진 변호사 브리핑 자료를 딱 보니까 중국 대표적인 대형 모델 회사 중 하나인 딥시크가 최근에 2차 자금 조달을 멈췄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갑자기 투자 유치를 중단한 건가요? 시장에 돈이 막 마른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금 조달 중단의 진짜 이유가 기업의 기초 체력이나 자본시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블룸버그, 로나 PYMTS 같은 매체들 보도를 저희가 교차 검증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정학적 리스크랑 정치적 변수가 기업의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정치적 리스크요?
네. 창업자의 과거 발언이나 정치적 스탠스 같은 게 온라인에 확산되는 것만으로도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작용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 잘하고 벤치마크 점수 높게 받는다고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순진한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과거 스타트업 방정식은 철저하게 기술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AI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고도화는 그냥 기본값인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미중 무역 제재망을 어떻게 피할 건지, 증시 상장 경로는 어떻게 설계할 건지, 제일 중요한 칩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모든 걸 하나의 묶음으로 증명해내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진짜 가혹한 현실인 겁니다.
진짜 험난하네요. 자, 지금까지 두뇌 역할을 하는 가상 공간의 AI 모델들이 어떤 자본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 상황이죠.
그럼 이제 서버 안에 갇혀있던 이 AI가 육체를 얻어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딱 나오는 순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로봇, 그중에서도 구현지능 분야로 넘어가 보죠. 여기 진화 속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7월 24일에 에지봇이라는 중국 로봇 기업이 홍콩 증시 IPO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 현장에서는 푸리에라는 기업이 GR3라는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하기도 했고요.
아,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 브리핑에서 제일 눈여겨본 대목이 바로 이 푸리에 GR3 시연 내용이거든요.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봇 공학 성과 보여준다고 하면 다들 뭐 했습니까? 백덤블링 하고 계단 막 뛰어오르고 춤추고 약간 대중들 탄성 자아내는 쇼에 집중했잖아요.
네, 화려한 퍼포먼스 유리주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강조된 건 거동 불편한 노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돌봄 작업이라던가 세밀한 집안일 같은 실제 작업 완수 유리였단 말이죠.
와,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로봇 평가 기준이 쇼룸에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로봇이 춤추는 게 당장 돈 벌어다 주진 않으니까요.
맞아요. 덤블링은 그냥 물리 엔진이 좋다는 증거일 뿐이지 경제적 가치는 없거든요. 근데 노인을 돌보고 물류를 분류하는 건 바로 즉각적인 상업적 가치가 생깁니다.
돈이 되는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네, 이 단계로 넘어가면 기업들은 화려한 영상보다는 완전 다른 거에 사활을 갈게 됩니다. 우작동했을 때 보험 처리 문제, 사람 안 다치게 하는 안전 센서, 24시간 돌릴 수 있는 배터리랑 수리망 구축, 이런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AI 모델 회사들이랑 차이점이 또 하나 딱 드러나네요. 아까 딥시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장이 막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에지봇 같은 로봇 회사들은 지금 홍콩 증시에 공격적으로 IPO를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드웨어 제조 특성상 단순히 연구비 좀 모으사고 이러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상장의 표면적 목적은 당연히 돈을 모으는 거지만요. 지금 중국 휴머노이드 업계가 IPO를 추진하는 진짜 심층적인 목적은 생태계 선점과 규격화에 있습니다.
아, 규격화요. 자기들 기준으로 시장을 통일하겠다?
네.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땡겨오면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수많은 부품 공급사들을 자기들 규격 아래로 쫙 줄 세우려는 겁니다.
부품사들을 장악하는 거군요.
양산 라인 증명하고 모터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나 보조금까지 패키지로 따라옵니다. 후발주자들 못 들어오게 거대한 진입 장벽을 쌓는 거죠.
야, 상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깃발꽂기이자 후발주자 압사시키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무서운 전략이죠.
그럼 이게 여러분, 청취자분들, 특히 한국 투자자나 기업 관계자분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보면요. 중국 로봇 기업들이 막 대량 생산에 돌입할 때 품질 좋은 한국 정밀 부품이나 센스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나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수요 블랙홀이 생기는 거니까요.
뭐 일단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부품은 필요하겠죠.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면은요?
만약에 이 공급망이 싹 완성돼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단가가 상상 이상으로 뚝 떨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군요.
네, 물류창고, 공장 제조라인, 심지어 병원이나 식당 서비스까지 엄청난 속도로 잠식할 겁니다. 단순한 산업재편이 아니라 글로벌 노동시장 전체를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어요.
와, 2.8쪽의 파라미터 가진 똑똑한 두뇌에다가 현실 세계 돌아다닐 강철 육체까지 싸게 풀린다.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육체랑 두뇌가 미친 듯이 일하려면 강력한 심장이 필요하잖아요. AI 반도체랑 인프라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참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만한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기록 말씀이시죠?
AI 반도체 하면 다들 제일 먼저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연산 칩을 떠올리죠.
근데 7월 27일에 중국 디램 1위 기업인 장신과기가 상장 첫날에 무려 465%나 폭등했습니다. 시총이 3.31조 위안을 넘겼단 말이죠. 아니, AI 연산 핵심도 아닌 메모리 반도체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폭발한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AI 구동에 숨겨진 병목 현상, 그러니까 메모리 월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꼭 보셔야 합니다.
아, 메모리 벽이요?
네. GPU가 아무리 막 천재적인 연산 능력이 있어도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고 꺼내오는 통로인 디램이 느리거나 용량이 부족하면 시스템 전체가 트래픽에 갇혀서 뻗어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두뇌가 천재여도 데이터 넘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좁으면 그냥 멍때리고 놀게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나 고성능 디램이 필수적인 거고요.
아, 그래서 장신과기가 폭등했군요.
네, 이건 단순한 주식시장 테마주 열풍이 아니에요. 중국이 이 메모리 병목을 미국이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풀기 위해서 설계부터 자본시장까지 줄을 쫙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한국 메모리 업계 입장에서는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네요. 고객사들이 부품을 자체 조달해버리면 타격이 크니까요.
그렇죠. 칩 얘기가 나왔으니 화웨이 동향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7월 17일에 화웨이가 어센드 950 초노드라는 걸 실물 공개했잖아요. 자료 보니까 막 1024장 칩카드가 하나로 묶여 있고 초대역폭에 통한 메모리 주소체계까지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농관님, 솔직히 냉정하게 까놓고 말해서요. 이 칩 하나 깍 떼어내서 엔비디아 최신 칩이랑 1:1로 비교하면 성능 면에서 확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단일 칩 스펙으로는 아직 미국 최신 칩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화웨이가 이번 초노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개별 칩의 스피드 경쟁이 아니에요. 접근 방식이 아예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만약 엔비디아가 시속 400km로 달리는 세계 최고 스포츠카 한 대를 완벽하게 깎아서 파는 회사라고 치자고요.
네네.
그럼 화웨이는 우리는 제재 때문에 당장 저런 하이엔드 스포츠카는 못 만든다. 대신 시속 100km짜리 트럭 1024대를 소프트웨어로 완벽하게 묶어버리자. 그래서 단 한 치의 오차나 병목 없이 동시에 짐을 나르게 하겠다. 약간 이런 대규모 물량전, 시스템 전투 같은 건가요?
와, 진짜 찰떡같이 비유하셨네요. 그게 화웨이 대규모 클러스터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 맞게 봤군요.
1024대 트럭이 사고 없이 똑같은 속도로 완벽하게 짐을 나르려면 개별 엔진 성능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도로 통제하고 간격 맞추는 시스템이겠죠.
맞습니다. 고도의 소프트웨어 통제력과 네트워크 연결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단일 칩의 열쇠를 소프트웨어와 대규모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진영의 힘으로 상쇄해버리는 겁니다.
야, 열쇠를 스케일버 군집 제어로 극복한다. 발상 전환이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트럭 1024대가 쌩쌩 달리려면 도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아주 넓고 뻥 뚫린 고속도로, 즉 통신 인프라가 쫙 깔려 있어야겠죠.
네, 자연스럽게 통신 신경망 이슈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 영역에서도 진짜 믿기 힘든 수치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떤 수치들인가요?
중국 통신사들 인프라 까는 속도가 경이롭습니다. 중국 전신이 7월 19일에 식양이라는 플랫폼 연산력이 100 엑사플롭스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어요.
100 엑사플롭스요? 그게 어느 정도죠?
1 엑사플롭스가 1초에 100경번 부동소 수점 연산을 하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교통, 기상, 물류를 실시간 시뮬레이션하고도 남을 엄청난 국가적 연산 자원인 겁니다.
1초에 100경번,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게다가 중국 연통은 화웨이랑 손잡고 베이징에 OGA 대형 상용 업링크 네트워크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행 평균 속도가 397Mbps라고 하죠.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는 영상 끊기면 안 되니까 다운로드 속도에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중국은 데이터를 위로 쏘아올리는 업로드, 그러니까 상행 속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는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운로드가 중요하지만요. 산업 패권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OGA 통신망은 사람 넷플릭스 보라고 까는 망이 아니에요.
아, 기계들을 위한 망이군요.
네, 아까 말한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차, 현장 로봇, 수천 대의 산업용 카메라가 끝없이 고화질 영상을 수집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엣지 AI 환경에서는 가장 무겁고 복잡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중앙 클라우드로 쏘아 올려야 합니다. 이 업로드가 병목이 되면 기계들 반응이 느려지고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업로드에 목숨을 거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통신 3사가 단순한 회선 제공자를 넘어서 국가 단위 AI 클라우드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칩 만들고 모델 만들고 그걸 나를 고속도로까지 통째로 장악했다. 근데 이게 기업들 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스케일이잖아요.
당연히 국가 정책이 뒤에 있습니다. 7월 23일에 베이징시가 발표한 조치를 보면 그 전형적인 중국식 정책 구조가 딱 보입니다.
10개 조치 말씀이시죠?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고품질 데이터셋 140개를 구축해주고요. 유망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원 보조금을 꽂아주고 실증 장소까지 패키지로 붙고 있어요.
확실히 밀어주네요. 근데 이게 중국 내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7월 23일 APEC 청두 선언을 보면 야심이 엿보입니다. 자기들의 통신망, AI 모델, 로봇 표준을 패키지로 신흥국에 깔아버리겠다는 질소 외교를 선포한 거나 다름없어요.
룰메이커가 되겠다.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중 기술 패권 갈등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상무부도 지금 모델 증류 차단하고 가중치 공개 통제하려고 난립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느 모델이 좋냐, 벤치마크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부터 챙겨야 하죠?
김경진 변호사 코멘터리에 딱 나옵니다. 원산지 기록과 이중용도 점검, 이 두 가지가 생명줄입니다.
원산지 기록이요?
네. 중국산 모델 쓴다고 무조건 막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소프트웨어나 부품의 원산지가 어딘지, 어떤 환경에서 썼는지 공급망을 꼼꼼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용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이중용도가 아닌지도 확실히 법적으로 점검해야 하고요.
아, 그거 대충 나중에 미뤘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조달 시장 퇴출은 기본이고요. 통관 막혀서 비즈니스 올스톱 됩니다. 공급망 문서화 제대로 안 해놓으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야, 컴플라이언스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김경진 변호사 브리핑 자료로 중국 AI 생태계라는 거대한 지도를 쭉 조망해봤습니다.
네, 진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죠. 단편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처음에 제가 전광판 얘기했잖아요.
네, 경기장 전광판이요?
우리가 그 벤치마크 랭킹표 보면서 와, 누가 1등이다, 점수 올랐다, 이거에만 정신 팔려 있는 동안에요. 누군가는 데이터 센터 짓고 1024대 트럭 달릴 통신망 깔고 로봇 표준까지 몽땅 패키지로 묶어서 새로운 경기장 전체를 수출할 준비를 끝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일터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봐야 할 화두네요.
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비즈니스에 작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s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